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상을 뒤엎으시고 상인들을 내쫓는 그 장면 말씀이시죠?
맞아요. 대부분은 그냥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나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장면이 정말 그런 의미였는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이 사건을 신학적, 역사적 맥락에서 아주 흥미롭게 풀어낸 한 편의 설교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행동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면 대체 뭐였을까? 그리고 왜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구약의 다윗을 떠올렸을까?
그렇죠.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소동의 끝에 던져진 성전을 허물라는 선언이 대체 무슨 뜻이었는지 그 실마리를 같이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네. 사실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요, 시간 순서상 바로 앞에 있었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거기서 이미 중요한 신호탄이 터졌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액체가 변했다는 걸 넘어서요, 이제 게임의 룰이 변했다는 선언 같은 거였어요.
게임의 룰이 변했다고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시 유대 종교 시스템이 돌아가던 기본적인 룰이 있었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행위 언약.
네. 쉽게 말해서 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비유하자면 수능 만점을 받아야만 대학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조건 같은 거죠.
아, 수능 만점이요. 그건 뭐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룰 아래에서는 모두가 실패자, 즉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건 이제 그 룰을 폐기하고 새로운 룰을 적용하겠다는 신호였어요.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죠.
은혜 언약이요?
이건 수능 만점을 받을 필요 없이 시험을 치르기만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과 같아요.
아...
예수님이라는 단 한 명의 대표자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만점을 받아냈으니까 우리는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정말 파격적인 선언인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낡고 모두를 좌절시키는 기준을 부수는 선포가 먼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 선포의 클라이맥스를 위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무대가 바로 유월절의 예루살렘이었다는 게 훨씬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무대 설정이 정말 기가 막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네.
우리로 치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 같기도 하고, 또 역사적 의미로는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광복절과도 같거든요.
광복절이요? 와, 그 감격과 해방감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겠네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재밌더라고요. 대학생에겐 그 지긋지긋했던 수험 생활이 끝난 날.
아, 네네.
직장인에겐 한 달의 고생을 보상받는 월급 날이나 불타는 금요일 퇴근길의 그 짜릿함.
그런 종류의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그런 날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어요.
네.
도시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을 거고, 온갖 언어와 웃음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서 거대한 축제의 도가니였을 겁니다. 정말 시끌벅적하고 활기 넘치는 곳이었죠.
그 북적이는 예루살렘의 신장부가 바로 성전이었을 테고요. 유월절엔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뭐 로마나 이집트 같은 먼 곳에서 오는 순례객들이 제물로 쓸 양이라 소를 직접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또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진 동전으로는 성전세를 낼 수 없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성전 안뜰에는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물용 동물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로마 화폐를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유대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잠시만요. 듣고 보니 그 상인들이나 환전상들이 순례객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순조롭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건데, 그럼 예수님의 행동이 순례객들의 편의를 오히려 방해하고 예배를 망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어요.
아,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겉으로만 보면 그 시스템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이죠. 전혀 문제 없어 보여요.
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걸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효율적인 시스템의 소음 뒤에 가려진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를요.
아.
그 순간 예수님의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행동이 시작됩니다. 노끈으로 채찍 같은 걸 만드셔서 양과 소를 막 내쫓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전부 뒤엎어버리신 거죠.
와.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완전히 아수라장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해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핵심으로 짚고 있는데 예수님의 외침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네.
하지만 정작 그분의 행동, 즉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뒤엎는 그 행위는 멀쩡하고 질서정연하던 성잔을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아.
동전 굴러가는 소리, 동물 우는 소리, 사람들 비명 소리. 오히려 성전을 가장 더럽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이 모순.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을 푸는 열쇠입니다.
와, 그렇게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자신의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 충격적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반응도 제각각이었겠죠?
네, 반응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로워요. 그들은 이 혼란 속에서 문득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구절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열심이 나를 삼킨다니 좀 무서운 표현 같은데요. 무슨 뜻이죠?
이 구절은 시편 69편에서 언건데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죠. 그 내용이 의로운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미움받고 핍박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노래예요.
아.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을 보면서 그냥 난폭한 분노를 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파괴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로 보였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들은 억울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집, 즉 성점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거룩한 열정에 불타올랐던 다윗의 예.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겹쳐본 거예요.
아, 다윗이요?
지금 저 모습 마치 다윗 같잖아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었던 거죠. 그 열심이 너무나 커서 자기 자신을 삼킬 정도의 열심, 그걸 본 겁니다.
그렇군요. 제자들은 그 행동의 이면을 꿰뚫어 본 거네요. 반면에 성전의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고요.
네, 그들은 당연히 격분했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성전의 시스템과 자신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험인물로 보였을 테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뭔데 이런 짓을 하는 거요? 당신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권한이 있다는 걸 증명할 기적, 즉 표적을 한번 보여보시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 같기도 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으니 무슨 자격으로? 라고 묻는 게 이상하지는 않죠.
그렇죠.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핵심을 놓치고 있었어요. 결국 유월절 축제의 기쁨과 환희로 가득해야 할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쪽에서는 다윗이다 하는 제자들의 경외 섞인 목소리가 다른 쪽에서는 네가 뭔데 하는 바리새인들의 고성이 오가는 그야말로 논쟁과 다툼, 갈등의 소리로 가득 차버린 거죠.
이 모든 논쟁과 소음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대답을 던지시죠?
네, 바로 그 유명한 말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 황당했겠네요.
그렇죠.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은 건데 그걸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 모든 소란스러운 기록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들려주고 싶었던 단 하나의 선명한 목소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선언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이 사건의 배경인 유월절의 기원,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첫 번째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 밤이요?
네. 그 첫 유월절 밤의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열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 땅 전역에서는 장자, 즉 첫 아들을 잃은 부모들의 울부짖음과 깊은 슬픔의 통곡 소리가 가득했을 겁니다.
네.
하나의 거대한 질서가 무너지는 파괴의 소리였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떤 소리가 터져나왔을까요?
아...
사빅능간의 끔찍했던 노예 생활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하는 벅찬 감격과 환희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을 겁니다.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월절의 본질적인 소리는 단순히 기쁨의 환호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한쪽의 억압적인 질서가 파괴되며 터져나오는 슬픔의 통곡과 그 파괴를 통해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된 이들의 기쁨의 통곡, 이 두 가지 소리가 뒤섞인 아주 복합적인 소리였다는 점이죠.
아, 그러니까 성전에서 벌어진 그 혼돈이 사실은 출애굽 밤에 이집트를 뒤덮었던 그 창조적인 혼돈과 같은 맥락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 질서의 파괴가 곧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던 것처럼요.
에.
이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해석인데요.
네. 예수님께서 성전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행동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억압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의 재현이었던 셈이죠.
아.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본질을 잃고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된 낡은 성전 시스템을 파괴함으로써 오히려 그 성전을 정화하고 당신의 몸을 통해 참된 성전을 다시 세우시려는 새로운 출애굽의 장엄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와우.
이 성전을 허물라는 말은 곧 낡은 시대를 끝내겠다는 선포였던 거죠.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흔히 생각하듯 장사꾼들의 탐욕에 분노하신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네요.
네, 절대 아니죠.
그것은 낡고 부패한 종교적 체제, 즉 행위 언약이라는 낡은 룰을 허물고 은혜 언약이라는 새로운 룰에 기반한 회복을 시작하시겠다는 거대한 선포였습니다. 파괴를 통한 창조, 무너뜨림을 통한 세움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이리의 삶에서도 진정한 회복이나 새로운 길은 때로는 기존에 우리를 억압하던 익숙한 상황이나 낡아버린 질서가 먼저 파괴되고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 힘으로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절망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허물고 모든 것을 무너뜨린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의 원리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 먼저 허물어져야 할 낡은 성전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쩌면 낡은 관계일 수도 있고 나를 올가매는 생각의 습관일 수도 혹은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안정된 직장일 수도 있겠죠. 그 무너짐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